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까지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돌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용하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적은 한날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자리 잡은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때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아뢰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몹시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린이,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복음서에 의하면 백부장 집에서 병이 걸린 종은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들려진 어린 노비, 어린 종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어린 종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지 오늘날과 같이 어떤 인권이나 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법의 전문가였던 그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은 종의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였고 이와 같은 해석은 로마 세계 전역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과 또 같이 여겨졌던 그 종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그를 돌보아 주기를 그가 지극정성을 다하여 긍휼을 베풀었던 이 백부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8장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서 자기의 형편을 아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 3절과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장로 몇을 대신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이방인이,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뱉고 또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손으로 치고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자신은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아갈 수가 없었고 대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의 형편을 아랬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지극히 사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기에는 적합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시려 하실 때 주님 저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먼 발치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곳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외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먼 발치에서나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을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왕을 배웁는 것 멀리서나마 그 왕을 배웁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먼 발치에서나마 성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신의 분명한 인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8장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깊은 통찰력이 있었는지 자신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어떤 사람도 깨달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은 깨달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질병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명령을 받는 군인이고 또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음을 꼭 상관이 꼭 장군이 병사를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명령만 내려도 그 장군의 명령은 말단 부하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 주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시거나 또 특별한 일을 하셔야만 어떤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 발치에서나마 명령만 하셔도 그 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때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 딸이 죽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마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특별한 기도를 하면 자기 딸이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미 죽어버린 딸은 주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뭐 훌륭한 선생이고 훌륭한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만큼 모든 질병에 대한 권세, 모든 죽음에 대한 권세, 죄와 사망에 대한 권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0절의 주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놀랍다는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랍다는 표현은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그런 선물들을 받을 때가 인생에 뭐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너무 귀한 선물을, 깜짝 선물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웃음이 온 얼굴에 이렇게 가득 퍼지지 않습니까? 크게 웃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은 이 이방인 그 백부장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 이방의 죄인에게 역사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는가를 발견하시고서 주님은 크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뜯을 때 그냥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주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그러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시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됐냐고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놀라시는데 너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놀라시고 또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실 때는 기뻐하시며 놀라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할 때 놀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그리고 종종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만나실 때는 크게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그들을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깨뜨리십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하죠. 이 혈통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아마 유대인들의 그 자랑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혈통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분은 너무 또 중요한 것이었죠. 자유인이냐 종이냐 뿐만 아니라 성별, 남자냐 여자냐는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장을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문둥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종이나 또 이방인같이 여겼던 여성을 치료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와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자신이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편견들을 지금 다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혈통을 따지죠. 백인들, 또 뭐 흑인들, 뭐 동양인들. 지금까지도 철폐되지 아니하는 그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한국 뉴스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은 감옥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차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이유를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지위와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뭐 권세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부자로 살 수가 없고 권력자라고 해서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한 가지 이유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11절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림인데요. 잘 준비된 그 연회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음식이 공급되고 초대된 손님들은 편안한 그 소파 같은 데 앉아서 몸을 기대고 앉아서 주인과 유쾌한 친교를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욕기에 보면 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뭐 하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동물이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마라고 번역되고 용이라고 번역된 그것을 이제 천국에서 잡아서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음식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소외시키고 문둥병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장 먼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내쫓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들이라고 비천하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여인에게 손을 대시며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치는 일시적일 뿐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오늘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다 지나지 못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진정한 가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방인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이 믿음을 발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설교자들과 강단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지만 주님만큼 지옥을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장소를 묘사하시면서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어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비참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이 영원한 가치가 없지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영원히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묘사는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한 모든 평가의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기뻐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또 훌륭한 지위 가운데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가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영원한 구분을 가져오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먼저 주님 사역하셨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 큰 믿음을 발견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발견한다면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그러나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모든 붙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날이 올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